예, 같이 기도하고 예,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분별 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선교사님께 오셨는데 예, 계속해서 저희들 기초 성경 공부 지금 하는 10과 지난번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계속해서 저희가 교회에 대한 거, 성경에 대한 거,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지금, 성경에서 나누고 있는 큰, 세 가지 이 대상, 성경이, 바로 이세 가지 대상을 위해서, 대상에게 이제 이 성경이 쓰여졌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 바로 그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어떠한 민족인가,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시고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을 봤고, 유대인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주에 다 못했는데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드리면, 이 이방인은 성경에 보니까 이제 주로 개들이라고 언급될 정도로, 정말 이 사람 취급이 안된 거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예. 그래서, 교회나 이스라엘과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방인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신약에 있어서는 이방인은 바로 이제 이 유대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방인은 구원받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죠. 예, 그리고 지금 현 시대로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로 나누지만, 지금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제 지금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유대인들도 유대인이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대로 보면은 이제 이방인에 속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구분지었을 때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이 이방인은 우리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다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 이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이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에 속했지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종을 따지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왜 인종을 따지고 그다음에 쉽게 뭐 우리는 뭘 뭐라 해야 되나, 이제 뭐 어디 출신을 따지고 뭐 이런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되고서부터는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돼요. 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고 그냥 교회거든요. 예,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자녀거든요. 예,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뭐 교회 안에서 보통 종종 보면 뭐 전라도 출신, 뭐 경상도 출신, 뭐 서로 뭐 니는 뭐 어쩌고 이런 거 따질 이유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무슨 뭐 미국인이라서 더 우월하고 한국인이라서 더뭐안 그렇고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믿음 안에서 하나인 거, 또 그것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떤 뭐 동남아시아 우리보다 좀못 사는 사람들은 아, 좀 더 밑으로 보고 이럴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한 가족,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사실은 원래는 다 미국인일지라도 더 우월한 어떠한 민족일지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볼 땐 다 개들인 거예요. 개, 멍멍.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리고 교회로 이렇게 나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근데 더 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이 볼 때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이 여기 교재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교회로 나누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물론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하나의 대상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땐 하나의 대상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 그거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상이 나눠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이러한 대상으로 나눠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경에 봤을 때 큰 줄기는 우리가 이런 세 가지로 나눠서 성경을 우리가 나누지만, 그러나 더 큰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신약교회 믿음 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 교회를 이 성경을 볼 때 더 큰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우리 이런 관점으로 또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한 부류의 대상만 있었는데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셨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다루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아담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유대인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유대인들, 이제 이런 이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택하셨을 때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선택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교회는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인류를 아담 안에서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부류로 또 나누어서 경영하신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담을 하나님의 이제 이 그 첫 번째 이 보시는 이 관점에 있어서 아담이었지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지게 되었고, 또 그 관점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이후에는 또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으로서 나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물론 영적인 면에서는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 교리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구약 성경에 가서 아무리 교회 찾아도 교회 없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하고 이방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나눠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구약 성경 갖다 놓고 이 교회를 갖다가 막 적용시키려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다. 이제 교리적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저 뒤에 나눠드렸는데 3번. 교리적 적용을 이제 결정하기. 우리는 성경에서, 방금도 살펴봤고,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성경에서 나누고 있는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대상, 이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어떠한 대상을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냐, 아니면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듯이 우리가 이 조선시대 사람에게 있는 그 법을 가지고 지금 현대 사회에 사는 사람들한테 법을 갖다 들이대면 이건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나 맞는 건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기에다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반은 평민과 같이 밥 먹어서는 안 되며 이런 걸 갖다 놓고 지금 시대에 적용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건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만 맞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똑같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일반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이 율법을 이제 아주 그 좀 잘 치장을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율법 그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보면은 거기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복 받고 이런 거 하면서 유대인의 그 율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교묘하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참 이 사람들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적용시켜 가면서 율법을 갖다가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또 헌금도 11조 지켜야 되고 뭐 이런 뭐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자꾸 가리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은 그것만 갖다가 원하는 것만 딱 갖다 뽑지 말고 유대인처럼 무교절도 지켜야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뭐 이거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죽으신 그 십자가가 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그렇게도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율법에 얽매이는 것은 십자가를 효력이 십자가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어떤 시대에 적용되고 어떤 대상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파악하고 나누어야 올바른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나누고 또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 전체는 영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리적으로 적용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을 잘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건데 왜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모든 말씀 다 우리가 받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제사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제사장 옷 딱 입고 나와갖고 관 쓰고 여기다 지성소에 걸로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성전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여기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나누지 못하면 이게 오늘날 이 성경을 말씀하시는 그 일반 교회에서 너무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도 뭐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안 가잖아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막 섞어놓고 이게 굉장히 큰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고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모든 대상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3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여 너희는 가까이 나와서 들을지어다. 백성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상과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들을지어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지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구약 성경이냐 하니까 우리가 꼭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 성도, 신약 성경이니까 신약 성도 이거는 아니에요. 구약 성경일지라도 모든 대상을 대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또 예를 들면 히브리서 3장 4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거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어떤 히브리서니까 아 히브리인에게만 말한 거지 유대인들에게만 말한 거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바로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창조주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에요. 이거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온 인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도 우리 이제 주보에 나오지만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구약과 신약 각 성경들이 기록된 대상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든 인류가 들여야 하고 또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창조에 관련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을 때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때때로 성경에서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대상,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부분에 있을 때 어떤 한 대상에게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 성경에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이제 유대인과 관련돼서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특정 민족인 유대인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유대인과의 언약이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적. 사인이죠. 표적으로서 주신 것이 뭐냐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면 그러니까 유태인인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안식일 지킨다고 해서 유태인 됩니까? 예. 네. 출애굽기 31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구분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 대대로 여기 보니까 너희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임을 알 수가 있죠.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나와 교회가 아닙니다. 나와 너희라는 것은 여기서 바로 유태인들,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이것을 지킬 때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안식일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특별히 오늘날 거듭난 신자들에게 교리적으로 특정하게 적용되는 내용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질 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이 66권을 이 66권 많은 내용 중에서 그럼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영적인 면에서는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면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거를 우리가 수용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약 성경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교리적으로 교회에게 해당하죠. 근데 그럼 구약 성경에서도 교리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기준이 뭐냐라는 것을 봤을 때 그 기준을 뭐냐? 바로 그 기준은 바울 서신, 특히 이제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전달해주신 그 바울 서신 이것이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전달해주신 그 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계시로서 이 교회를 비춰주셨잖아요. 계시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달해 주신 그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필요한 그 교리를 전달해 줬는데 이 기준이 곧 교회에 맞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전해 주신 그 교리하고 맞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에서도 그것이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또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 통해서 전달해 주니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에게 주신 그 교리가 아닌 것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은 이제 바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던 그 바울을 통해서 계시로 보여주셨던 것, 그 말씀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로마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나오죠. 로마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이 보시면은 로마서부터 시작해갖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 이제 그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 빼고는 일단 거의 교회, 물론 이제 그거 안에서도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안에서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교리가 있지만 크게 나눈다 보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전에까지가 우리 이 바울이 교회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교리가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나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모든 성경 말씀이 오늘날의 신자들을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은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에게 모든 성경이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어떤 내용, 그것이 구약에 있든 신약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서신, 즉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모순되지만 않다면,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이 계시를 받아서 전달해준 교회를 세울 때 전달해준 그 로마서에서 빌레몬까지에 해당하는 그 교리와 모순되지만 않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약 성경에서라도 우리가 그 교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게 이렇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교회에 해당하는 바울의 계시와 일치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바울 서신이 아닌 구약 성경이나 혹은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은 우리가 그 목사님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죠.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사실은 구약이 이제 사도행전은 거의 신약에 가깝지만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막 혼란스러운 어떤 그 베드로가 말할 때도 보면은 뭐 회개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원을 마치 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부분이 사도행전 전반보다는 후반부에 가면은 명확해지는데 전반부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좀 그 구원받는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뭐 침례도 나오면서 막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일지라도 사도행전일지라도 우리가 바울의 이 교리와 일치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모든 걸다 수용할 수는 없죠. 예, 모든 걸다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태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곳에서도조차도 우리가 바울의 교리와 일치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태인들과 이방인과 교회로서 나누시는데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 교리는 영적인 것은 얼마든지 다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바로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서 보여주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일단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것이 기준이 되고 거기서 우리가 다른 성경일지라도 얼마든지 바울 통해서 교회에게 전달해 주신 그 말씀과 일치한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예, 이것을 교리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설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소원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방인하고만 상관이 있고 유대인하고 전혀 상관없느냐. 그러니까 사실 원래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원래 제일 먼저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사역을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유대인들, 특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있었죠. 그리고 어쨌든 유대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신성모독함으로 바울이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에스겔 말씀을 기억한 거죠. 에스겔 말씀이 뭐라 합니까?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즉 경고의 말씀이 뭐예요? 비록 유태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 너희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이 유태인들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파수꾼이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 피가 지난번에도 박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가 누구에게 돌아오냐면 이것을 말하지 않은 자에게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근데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유태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냐? 바로 유태인들의 회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 제일 먼저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소망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유태인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 사역을 맡기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구분이 뭡니까? 할례자는 바로 유대인들이죠. 무할례자라는 것은 바로 이 이방인들, 유태인들이 아닌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위한 사역자였고 바로 이 이 바울은 무할례자들,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도 보니까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존귀히 여기나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 그것을 바로 바울이 맡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이 교회를 대상으로 보낸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 서신이 교회에게 전달되어진 것이 맞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울 서신 외에는 다른 성경은 보면 안 되냐? 우리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 모든 말씀을 다 봐야 돼요. 또 우리가 이것을 다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구분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분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그래서 이 이방인들, 이 교회에게 이 교회의 사역자로서 세워졌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내가 이 이방인의 사역자로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에베소서 3장 보니까 제가 이것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할 때 3장 1절부터 보니까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이것이 이제 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바울 이전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러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 나의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제 오늘 이제 공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그 바울 서신이 바로 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임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빌레몬서까지 교회의 교리적 가르침을 빌레몬서까지 해서 교회의 교리적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다음에 쓰여진 이 히브리서, 이제 히브리서는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서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졌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교리적으로 적용이 우리가 전혀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도 보면 교리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 그 자체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제 히브리인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또 교리적으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다음은 그 대상인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 즉 야고보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도 똑같습니다. 야고보서도 그러니까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런 것들도 거기에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이 교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봤을 때 그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고 또 흩어져 있는 이 히브리인들 그 열두 지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과 우리가 좀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떠한 그 성경의 어떤 구절을 공부할 때 그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구분지어야 될 게,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뒤에 나눌 내용이 있는데,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또 뭐 시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또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있지만 제일 성경을 구분지을 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공부할 때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뭐냐, 그것은 바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바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이단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교리적으로 잘 구분을 짓지 못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것이에요. 율법을 갖다가 교회에다 적용시키고, 또 뭐 이 소위 말하면 유대인, 이 교회가 유대인의 모든 축복을 다 받고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유태인은 유태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유대인이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교회가 이방인이 될 수가 없고 교회가 유대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대인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교회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또 그래서 어떤 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원하시는 것이 예루살렘 가서 제사 드리는 거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건지고 가르치고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형제 사랑을 보여주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가서 제사드리고 이런 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분짓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해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할 때 이 말씀이 때때로 참 딱딱하기도 하고, 또 교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참 어려운 것들을 또 우리가 참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떤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믿는 자들로서 받아들여야 되고 또 지켜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정말 시간들을 아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